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발람의 세 번째 또 네 번째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세 번째 예언에서 발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점수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규정하신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혼자서 다른 장소에 가서 징조를 보기 위해서 사수를 행했던 이러한 사수를 구하러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모압 땅이 살기 어려운 거칠은 불모지를 가리키는 광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압 평지의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발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환상 가운데 보게 될 예언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실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인데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였는데 그들이 아름다운 동산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는 소망이 없는 땅, 기쁨이 없는 땅, 쉴 곳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아름다운 땅이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광야는 낙원이며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민과 대비되는 신약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예표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험난한 광야 생활과 같이 대단히 빈곤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인생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더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광야길을 완전히 바꾸셔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그저 육신의 안목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기에 소망과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얻게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그의 안에 내재하여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은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한때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한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탐심과 탐욕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에 전인적으로 내주하여서 그 인격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기름 부으심의 그 통로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타락한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모습,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적 리더십들도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목회자들의 머리 위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교만하여 폐망으로 무너져가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과 진배 없다라는 것이죠. 발람의 모습을 우리 자신과 비교해보는 겸손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 가졌던 그 마음과 초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혹시 변질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무 교만하여서 주변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발람의 입술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으나 이번 예언에서는 발람의 전인격을 붙잡으시고 일종의 황홀경 속에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뿐 아니라 이렇게 악인의 인격까지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발람의 예언에서 이스라엘이 거하게 될 장막, 약속의 땅의 현 주소에 대해서 여러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골짜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골짜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급류가 좌우로 힘차게 뻗쳐 흐를 수 있는 골짜기는 위용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생활 용수가 풍성히 공급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강가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한 그 풍부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늘 푸르름을 유지하고 넘치는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침향목과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물이 넘치는 물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번성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아각보다 높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아각은 바로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데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끝없는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들소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야생 들소와 같이 당당한 이스라엘의 기계를 상징합니다. 어느 누구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사자와 암사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탁월한 힘과 능력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발람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런 다양한 비유들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행했지만 결국에는 9절 하반절에 마지막으로 발람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열방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열방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과 영광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나이도 많고 이제 몸도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고 이제 은퇴를 했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의 존재됨은 우리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특권과 의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그 권세와 능력을 지닌 자들과 비교해서도 더 탁월하고 더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15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17절인데요. 우리 2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물을 보아도 이게 있는 내가 너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으로 나오며 한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소와 물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문지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 일어나.
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규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쥐고 있는 바로 이 지휘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의 혈통을 따라 만백성의 왕으로 임하셔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방의 이술사인 발람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세상은 교회 또 성도, 목회자에 대한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망원경으로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현미경으로 아주 촘촘하게 그 죄가를 낱낱이 다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기재를 하고요. 언론에 이것을 알리고 있죠. 실제로 이 세상은 여전히 만몬의 신이 지배하고 있고 또 권력과 힘을 지닌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요. 악을 행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과 영광은 이 땅의 어떠한 가치와 비교해도 비교 불가능한 가치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 별과 한 규.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의 원리를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유일한 한 별과 한 규를 상징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가치가 이 세상 어느 가치와 비교해도 불가능한 최고의 값어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볼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가치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과 돈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이며 나라인 본문에 의하면 에돔과 세일과 아말렉과 겐족석과 아수르와 같은 또 이러한 나라들 과거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나라들은 존재하고 영향력이 막강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여전히 이들은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의 힘과 권세가 이 발람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믿음과 우리의 삶의 사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현실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의미 있고 이 복된 존재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